한 무리, 뭐, 그룹이나 회사나 아니면 내가 속한 어느 곳을 봐도 유독 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위에서 직급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자,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도 굳이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꼭 그런 사람이 어쩌다 보면 한두 명씩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나오는 스데반도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따르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그런 정말 골치 아픈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스데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데반이란 인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그래, 그 사람은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이다 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직함을 떠올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7인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집사로 세워야만 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명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너무나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완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부분적으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성령과의 단순한 그 만남, 성령에 스치듯한 만남을 넘어서서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라는 이름에 오늘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앞서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가고 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지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순간도 계속적으로 성장,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말씀, 그 진리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먹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고, 나 혼자만 성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오면은 막 아픔이 사라지고, 때로는 나의 위로받을 것들과 나의 연약함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전해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해석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지체를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주는 어떤 막연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양정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메시지가 더욱더 많이 선포되어야 되고,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양정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새벽제단부터 해서 날마다 날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헌신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또 때로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양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니 누군가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히브리파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 안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헬라파는 무엇인가?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이 어떠하든지 이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같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들 간에 서로 간에 반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의 말씀 1절에 따르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지 사업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초대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조금은 좀 제한된 복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본인들이 정해놓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금요일에 한 번씩 도와줍니다. 14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그들에게 구제금으로 줍니다. 아니면은 또 때는 돌아다니는 아주 가난하고 거처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한 바가지의 음식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으로 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구제를 넘어섭니다. 언제 하느냐? 날마다 합니다. 교회는 그 패러다임을 깨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고정관념의 것을 교회가, 초대교회가 깨어버리고 날마다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한 구제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라파 사람들이 돈을 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보통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힘이 있는 위치에 직분에 많이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반목하는 일, 좀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왜 우리만 계속 돈 내느냐? 왜 우리가 내는 돈을 가지고 너희가 생색 내느냐? 왜 우리는 돈만 내고 침묵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돈을 가지고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왜 헬라파 쪽 우리와 관련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침묵하지 않고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그리고 모여서 해결책, 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 그 구제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전담할 사람을 세우자라는 것이 그들이 내어놓은 제시 해결 방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세워진 인물들을 다 헬라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명의 세워진 이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도 헬라파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헬라파에서 돈을 내고 헬라파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잠식시키고자 그것을 좀 가라앉히고자 좀 정치적으로 또 때로는 머리를 써서 그렇게 사람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지고 좀 분위기가 새로운 반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세워진 사람 7명 그리고 스데반.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스데반은 조금 튀는 사람입니다. 정해놓은 순리에 따르지 않는, 오늘 본문에만 보면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집사, 이 직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 충만한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한다.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 성령 충만한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했던 행동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그 불길 같은 것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행했던 것이 이것이고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였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있기 앞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덩치, 양적, 질적 이렇게 자꾸만 커져가고 복음이 날마다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의 알기 원해서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가, 씨를 잘 뿌리고 있는가, 잘 추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우리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인가를 볼 때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조금 오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성령 충만하고 조금 더 지식을 쌓은 다음에 전도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지는데 스데반은 전도를 하기 앞서서도 분명히 성령 충만하였지만 전도하고 있는 과정에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과정에 점점 더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7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7장에 그는 공회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부터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것을 쭉 하게 됩니다. 그 7장 5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여 그가 성령 충만하여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도 성령 충만하였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정교회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4주 때로는 8주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채워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추수를 경험하는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나타내는 증거하는 방법, 전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삶 속에서 꼭 그것을 나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가 왜 필요한가, 왜 집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개인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앉기 위해서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히 가는 거죠. 그러니 구제사업에 관해서도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사의 선정 기준을 보면은 지혜 충만입니다. 바로 지혜 충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집사 직분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제사업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제사업은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선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재와 가진 것 안에서 때로는 공평하게 때로는 더 받아야 되는 자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혜자를 찾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보면 칭찬받는 자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인 거죠.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해도 가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서 정말 지혜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품이 그 사람의 인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사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사도들의 방침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더 많이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교회 많은 사역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놓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건너서 두 달이 건너서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함께 시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명감이 없이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우리 친하니까 우리 서로 성향이 맞으니까 함께 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인품을 강조하였던 사도들 그 이유는 바로 인품이 바로 서기 원함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땡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품이 만들어져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죠. 우와 내가 아는 그 사람 우리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 우리 부장님이 알고 보니까 집사더라. 우리 상무님이 알고 보니까 장로더라. 와 옆집 할머니가 권사님이더라.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삶을 때로는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처럼 준비된 자가 직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상 우리가 오늘날을 삶을 살고 현실을 들여다보면 준비된 자가 직분을 받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성경의 방법을 거스르면서 직분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다윗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험한 구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았던 자이고 찬양했던 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삶을 살고 선택을 하고 행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 여러 가지 직분,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누군가에게 그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 집사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직분에 맞게 그 사람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러면 되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이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항중 직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내가 과연 집사의 삶을 살았는가 맞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는 괴리감이 나를 너무나도 누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니 나는 오늘도 죄를 범하였으니 난 오늘도 넘어졌으니 이 직분을 반납하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도 있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얽어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계속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것 힘이 듭니다. 내가 분명히 집사인데 내가 집사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감옥, 내가 만들어놓은 그 감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구이고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부족하니 부르짖고 내가 아직 모자라니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신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성화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살짝 선을 그어놓습니다. 나는 우리들은 기도할게. 우리들은 말씀 사역할게. 그러니 이 사역들, 나머지 사역들은 세워진 너희 일곱 집사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살짝 선을 그어놓습니다. 사도들의 어떤 이기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세움받았던 것이 바로 일곱 집사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일곱 집사는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완전히 힘쓴다고 했는데 이제 세워진 일곱 집사들은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면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 안의 역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 그 일을 했습니다. 9절에서는 논쟁까지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신약에서 논쟁하는 자를 떠올릴 때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했던 일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큰 기적, 그 권능도 행하면서 그리고 논쟁도 행하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공에 잡혀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스데반은 집사로 세움받았는데 교회 질산에서 집사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역에 온전히 힘쓸 것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감을 주었는데 스데반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구제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파합니다.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럼 교회의 질서를 어긴 것입니까? 스데반이 그 나누어진 역할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공회에 이끌려간 것입니까? 바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으니 어쩌면 그를 치리주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 스스로 기분에 따라서 스데반 스스로 집사로 임명받기 이전에 행했던 그 복음 전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을 왜 스데반에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8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아멘. 성령님의 의도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행동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바로 흩어짐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루어졌던 것, 그가 돌마다 죽었더니 일어났던 일이 바로 흩어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질적으로 때로는 양적으로 분명히 덩치가 커지고 분명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가 속한 지역의 사회적 문제인 구제의 부분도 분명히 혁명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흩어짐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흩어버림, 성령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흩어버림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소멸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초대교회를 소멸시키기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흩어짐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어찌되었든 흩어지게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전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짐을 당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흩어질 때 스데반을 욕했을까요? 이 자들은 흩어질 때 스데반 왜 너는 구제 사역을 안 하고 쓸데없이 그것에서 우리가 박해받아서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게 했냐? 이렇게 스데반을 욕했을까요? 성령 충만한 자는 물어봤을 것입니다. 지금의 공경, 지금의 곤란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겠죠. 내가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다. 그러니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새로운 공동체, 그 예루살렘에만 존재하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특수성, 어떤 그들의 것만이 유니크함, 그것만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제 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주의를 보낸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지역을 보냅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라. 때로는 힘든 환경을 통해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감인감을 깨닫기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고 시련을 줌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는 이유, 그것을 붙잡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들어 쓰신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사용하셨습니다. 집사 스데반, 여기 계신 분들은 집사 누구누구, 또 때로는 각 직분에 맞게 뭐뭐 누구누구라고 불려지십니다.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분명히 그 이름으로 불렸고 때로는 전화를 통해서도 아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불리셨을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날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주일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부활이란 한 단어만으로도 설교가 끝난다, 다 완성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저의 삶은 기쁨과 충만함이 아니라 얼굴 돌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저를 다시금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만이 특별했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도, 그도, 스데반 집사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아질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때론 돌을 맞고 그 흩어짐에 단초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